사무엘이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사시대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그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사무엘상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다윗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이었고 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프게 정말 조가를 지어 불러 주었습니다. 또 그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죽었을 때도 역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조가를 이렇게 지어 불러 주었습니다. 자기 신하가 암몬 왕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 때에 그 수치를 가려주고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맨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었고 철저하게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힘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뭔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다윗이 마땅히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암몬과의 그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그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딱 오르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이제 보존하고 또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인하여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의 모델이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창조교회 담임이라는 당위자라는 이 자리가 사실은 결코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 자리입니다. 주님 그냥 저는 옷걸이에 불과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시종일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비춰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자리에 딱 있을 때에 내가 직분을 감당할 그 자리에 있을 때그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리로 인하여서 교만해졌을 때 다윗과 같이 자기가 나 해야 될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남자나 여자나 드에 약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고 그러죠. 분위기에 약하다고 하는데 무드. 남자는 누드에 약하답니다. 다윗이 누드에 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고 없는 남편이 없는 그 틈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 음란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물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이 부분을 읽다가 왜 하나님은 미리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막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또 그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막으셨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미리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니,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정신 차리고 다윗이 아차 내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윗이 그냥 왕의 자리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져 버렸네 이렇게 그냥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지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면 다윗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아, 미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셨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히스기야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읽다가 그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자, 제가 보았던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야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실수할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싶으셨다. 물론 아시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을 왜 미리 막지 않으셨지?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딱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딱 그 눈앞에 아른거리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아른거릴 때 정말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하가 정말 그 이길 수 있는가? 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맨날 유혹하게 하셨나? 정말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유혹 앞에서도 너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자기 신하들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지금 나갔습니다.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원래 지휘한다고 하겠죠. 지휘한다고 지금 통제해서 지휘한다고 할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다 하고 지금 어떻게 전쟁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이 지금 시험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고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만약에 지금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순간 넘어질 수 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 것 같은데 선 줄을 생각하거든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선 것 같은데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오늘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범죄한 사실,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하다,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 더욱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아, 다윗이 저런 죄를 지었다니 하고 다윗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행위는 나의 그 행위, 내 삶 가운데 있을 만한 그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32편을 통해서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은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복이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가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가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의 죄를 어떻게 가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은 어떻게 나와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30편에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고 51편에도 다윗이 자기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약점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짓다니, 저 장로님이 저런 죄를 짓다니, 그렇게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도 봐야 됩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다, 이렇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내 자신, 내 신앙, 내 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보게 하시는데 이제 11절을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이건을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아가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빠져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참 성경은 소름 끼치게 거기에 뭐 여러 뭐 언약궤도 나오고 이스라엘 유다 또 야영 중에 있는 요압과 그의 왕의 부하들 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당신은 없습니다. 마치 이 우리아를 통해서 주의 영이 다윗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당신은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너가 있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필요한 자리에, 그 싸울 자리에, 그 영적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이해한 자리에 지금 너가 있냐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의 사람 우리아를 통하여서 여기에 당신의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는 울렸습니다. 여기에 너의 이름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더 큰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더 큰 계획이 더 큰 죄로 빠지게 하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 맹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아주 비열한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는 감추려고 할수록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 바세바를 보면 잘못을 감추려고 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도 그의 손에 편지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아주 잔혹한 어떤 잔인한 그만큼 이 죄가 다윗을 잔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다윗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한번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계획을 짜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죄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이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늪에서 이 헤어나오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요즘 뭐 대통령이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죠.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모든 다른 국민들이 뭐 50% 이상이 그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 안 했다 라고 이렇게 자꾸 감추다 보니까 또 그냥 뭐 이렇게 예, 또 다른 뭐 이 또 이 제가 이제 그것이 진짜 했던 일이라면 또 더 큰 죄를 이제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근데 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죄를 감추다 보면 그 감추려고 또 다른 죄,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당사자이기도 인정하고 인정해서 서로 우리 허물이 있는 인생이니까 서로 인정할 때에 용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인정함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하지 않냐면 결국은 서로 간에 힘들 뿐이죠. 그런데 그 이 자기 죄를 고백할 시기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 옆에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악한 이 죄의 뒤에 이 권력의 뒤에 또 이 죄의 이 악의 세력을 동조하는 악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자, 악한 조력자가 누가 나옵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 악한 조력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주를 받아서 무고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넣으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요압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꿈꾼 그 악을 실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악의 조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 17절 봐봅시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없더라고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이라 그랬어요. 우리아는 악의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악의 조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우리아는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의 범죄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는 죽게 되었지만 그 우리아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딱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죠. 그러나 요압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 다윗을 의식하고 그 악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계획을 했을 때 그 조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아가 될 것인가 라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빛을 사랑하여서 빛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악의 조력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이행을 거부했더라면 사실 다윗의 악행에 제동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의 동조자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악한 계획을 짜면요 악의 동조자가 생겨요. 그러나 선한 계획을 짜면 선한 동조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누가 붙느냐이죠. 누가 내 옆에 붙습니까? 어떤 계획을 따라서 악한 조력자가 동조자가 붙을 수도 있고 선한 동조자가 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주변에 악한 동조자가 아니라 선한 동조자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악한 동조자가 아니라 선한 동조자가 있도록 늘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악한 동조자가 되지 않냐고 선한 동조자 악한 동조자를 만나지 않냐고 선한 동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악한 계획을 짰을 때 이 악한 조력자 동조자가 바로 요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죄의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조가를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역시 슬픈 조가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는 울었죠. 그런데 다윗이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렇게 죽여놓고도 우리아의 죽음을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누군가는 죽겠지,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싸워서 성을 함락해라 라고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그렇게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점점 이 정말 내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깨어나기 순간부터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내 양심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이 다윗의 말을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인지 몰라요. 예, 아,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그 성이나 차지해라 라고 이런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지금 다윗이 맞을까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죄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양심이 죄악에 완전히 함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은 다윗을 얼마나 비웃을까? 얼마나 비웃었을까? 말을 듣기는 했지만 요압은 다윗을 얼마나 비웃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의로운 왕으로서의 다윗의 권위는 완전히 상실되고 만 것이죠. 결국 이 요압의 동조로 인하여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딱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왕의 약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동조하면서, 그렇게 악에 동조하면서 당신이 그런 건 내가 알고 있어 하고 왕의 약점을 딱 치고, 다윗의 약점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히고 죄에 대해서 서로 동조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딱 약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제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39절.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이제 통제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 수레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요압이거든요. 요압과 또 뭐 아사엘 뭐 이런 그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애들을 다스리기가, 너 통제하기가,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 벌써부터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는데 약점까지 잡혔으니 우주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 열왕기상 2장 5절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하고 이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게 되는 거죠. 이 일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있는 거죠. 자기 약점을 지고 있는 이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도 실세에 동조해서 악을 행하여 그때는 어떤 힘을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게 이제 죽임당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어요. 다윗은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운 죄를 다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래 이건 완전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계시냐?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 코람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행하는 것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악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